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면 어간에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그 흔히 종말 혹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 그 마지막 행동을 다룬다고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유익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취하고 있는 것,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재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월로부터, 우리의 완성으로부터, 끝날로부터 오늘의 현실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취하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태도에 그것 자체를 우상화하게 되는,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게 되는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그 기독교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이 단지 끝을 지향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단지 끝을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살라고 하시는 이 현실, 근데 사실 이 현실은 얼마나 이 제한적이고 연약합니까? 그리고 상처받기 얼마나 쉬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앞으로 도래할, 언제 도래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오늘은 단지 미래로 가기 위한 하루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실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안에 그 감추어진 그 현실의 신비, 아름다움, 현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상처받기 쉽지만 현실 안에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내용,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어떻게 영혼과 그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의 삶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 언제나 마지막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때를 이렇게 놓치기 마련이죠. 그러니 조금 얘기가 셉니다만 청년 일부분들은 대학 때 많이 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권면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누리세요. 아니, 행복할 때입니다. 우리 좀 이제 우리 청년 2부에서도 이렇게 몇몇 지체들이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제가 우리 형제들 손을 항상 붙잡고 얘기합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라고 하며. 우리의 젊음이 단지 결혼이라고 하는 완성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에 불과한다면 이것 자체로 그 어떤 우리가 가치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될, 극복돼야 되고 지향이 아니라 지양되어야 될 현실에 불과하게 되는 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가볍게 가치 없게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만약 기독교적인 종말론이 모든 문제에 대한 종교적인 최후 해결에 불과하다면, 야 지금 어렵지만 마지막 때 가면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지금 힘든 일이 있지만 그날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식으로 현실을 때우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약간 어떤 그 심리학적인 그 테러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로 길게 유예를 시켜서 현실의 문제에 이렇게 눈을 감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뭐냐?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 후에 있을 일, 물론 그런 개념도 담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개념은 완성의 개념과 이렇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완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완성은 인간이 어떤 지식과 지혜와 어떤 업적을 쌓아 올려서 도달하게 되는 그 탑의 꼭대기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인간이 완성되는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미래란 이미 오래된 미래인 것이죠.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최종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종말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우리에게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림 없이 단지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만 이렇게 치부를 하게 되면 그냥 세상적인 그냥 종말론 혹은 뭐 조선시대 때 쓰여졌다는 정감록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종말론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종말은, 우리의 완성은 그분께,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하시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으로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셨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끝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끝으로, 주님께는 그러니 곧 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면, 22장으로 가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 마무리는 그냥 마무리가 아니라 열려있게 되는 마무리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열어서 제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옛사람의 죽음을 가져오시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서 있는 한 인간, 한 존재, 그 인간성의 그 끝을 가지고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길을 여셨던 것 같이 우리의 종말 또한 단지 이 세계가 끝이 나고 그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이 시공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불에 소멸하게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심상을 지금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열어 제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간상이 우리에게 꿈꿔질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우리의 미래란 어떤 미래인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세계로 열어 밝히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우리는 그러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실천을 하게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강성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계가 왜 종말이 이렇게 빨리 안 오는가.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아직 이 세상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여기 있어서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단지 재림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고, 내가 그리는 그림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따르는 이에 합당하게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룰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무엇의 형태로? 기도의 형태로 주님 앞에 올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렇게 말씀에 의하면 그 8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마지막 인을 뗐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게 되었다. 이 인을 하나씩 뗄 때에 어떤 이러한 그 광경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살펴보게 되는 나팔을 하나씩 불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광경들 그리고 뒤에 일어나게 되는 이제 어떤 대접을 이렇게 하나씩 부을 때에 일곱 대접을 하나씩 부을 때 일어나는 이런 광경들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시간적인 어떤 순서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과 완성의 어떤 그림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될까 이제 좀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외계인이 이제 우주선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언어학자라든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 외계인의 언어를 이렇게 이제 해독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제 그런 이제 영화인데 사실은 그 영화는 이제 외계인에 관한 영화라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의사소통에 관한 영화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이렇게 보면 그 주인공이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보는데 관객의 끝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주인공이 보는 이 그림들이 시간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이 지금 미리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중첩이 돼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영화 끝에 가서야 이제 알게 되죠. 제가 왠지 이렇게 스포일러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사실 심상도 이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버릇하니까 이 첫 번째 인을 뗀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뗀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자기 당대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자꾸 대입을 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오곤 했었습니다. 그 일은 요즘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와 또 종교개혁 당시와 또 근세교회 사이에 이르기까지 보면 항상 자기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뒷부분에 붉은 용이 나오는데 그 용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 진영은 그 로마 교황이 붉은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카톨릭 진영은 종교개혁의 어떤 그 지도자인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을 붉은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붉은 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상이 끝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겁주는 용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곤 했었죠. 요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작년만 해도 그 주님이 그 10월 달인가 언젠가 11월 달인가 재림하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서게 되는 별자리인데 그때가 되면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제 특히 우리 한반도에 무슨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믿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런 게 두려운 걸까요? 왜 그런 거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도와 그림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자꾸 어떤 그 개인의 그 개인 앞에 닥칠 어떤 심판이나 개인 앞에 닥칠 어떤 불행이나 고난을 어떤 면피해 보고자 하는 수단으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알면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심지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사실 이제 기도에 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기도도 앞으로 일어날 어떤 심판과 재앙을 면피하거나 어떤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린 자꾸 이제 기도를 사용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의 구도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은 그런 것을 지시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 3절에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의 상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단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실현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어떤 인과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향로를 바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향을 바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다 빨리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가지게 되는 어떤 상태, 어떤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너희가 이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식의 그런 명령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이 구절은 그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과 사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구절이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 나오는 이 성취는 이 6장 9절부터 나오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제단 아래에서 주님 어느 때까지 이런 그 폐악한 일들을 또 어느 때까지 이런 부당한 일들을 이렇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간구에 대하여 주님이 8장 5절에서 이제 응답하시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빨리 가지고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태도를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적극적인 어떤 실천 지침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기도란 단지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형태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정, 겸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에서 우리 그 교회에 오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이렇게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금향로 교회, 금향로 기도회라고 딱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요한계시록 8장의 이 말씀을 그 아마 좀 염두에 두고 만든 이제 기도회 그 포스터 같은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고 지금 이 그림은 사실은 개인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바라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이 그 재앙과 어떤 두려운 심판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지금 이 그림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단지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병 안 낫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주님이 완성하실 이 세계가, 이 세계 안에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세상은 어떻게 되든 나와 우리 가족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공적 차원에 대한, 이 공공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성도들이, 박해받는 자들이 주 앞에 간구하는 것도 지금 자신의 억울함만을 지금 해결해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주의 공의가, 주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주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간구는 단지 어떤 그 개인이 면피만 할 수 있다면, 그냥 세상은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다면 그만인 그런 기도와 소원으로 우린 가득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없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이 큰 우주적인 그림을 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의 범위가 사실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지 한 개인에 대한 징벌이나 어떤 그 형벌이나 심판에 대한 내용도 한 개인이나 한 국가나 어떤 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악의 본성, 악의 실체, 하나님과 대적하여 서 있는 구조화된 그 악의 그 악으로 말미암는 구조화된 이 세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여주는 큰 그림에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을 간구하겠다,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을 얻어내겠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사적인 것으로 이렇게 전락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는가? 단지 나의 일용할 양식이나 단지 그 내가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함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 세계가 주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를 넘어선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기도는, 그렇죠? 이 일곱 인을 떼는 얘기가 얼마나 거창합니까?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왜 읽고 있는 겁니까? 단지 내 개인의 앞일의 어떤 그 길흉 화복을 점치거나 아니면 내 앞에 어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혼자 어떤 이 두렵고 무시무시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는다면 그건 성경을 굉장히 오독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서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주님이 영광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 금향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름답게 잘 조직하여 하나님 앞에 멋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 있던 향로라는 개념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향로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함께함,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개념이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돼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사실 기도는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것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의 외부를 쳐다보는 행위일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그 밖에서부터 우리 안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그려내는 그림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자꾸 이 그림을 자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을 이렇게 얼핏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데 이 얼핏 본 이 그림이 그 이후의 삶을 종말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끌림은 현실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열리게 하고 탈주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그 어느 한 순간이 굉장히 그 오랜 시간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서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난 지 12년이 됐는데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근데 12년 전 일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뭐에 홀렸을까? 약간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이 빠졌죠. 그리고 그때 어떤 그림을 봤습니다. 그 아내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리고 결국 그 그림 때문에 지금까지 끌려오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제가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정말 빛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때문에 그 빛나는 그 순간이 지금 이제 한 7년쯤 됐는데요 애가 난 지 지금 이 그 말 안 듣는 그 아이를 그 이렇게 감수하고 있는 이 시간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번뜩이는 빛남, 그 번뜩이는 직관과도 같은 그 빛나는 그 순간이 순간으로 탁 비춰지고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을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우리의 일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우리를 어느 때까지요?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 본 그림 때문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묶여서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얻게 된 그 번뜩이는 그 순간은 그냥 한 찰나에 휙 지나가는 1초 1분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영원으로까지 우리를 이끄는 영혼과 접점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그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현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원의 그림만을 그리며 그 날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영원의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원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하루하루가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시간 같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시간 같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담아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일상은 단지 지나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혼에 포섭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혼의 그 그림의 일부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나는 그 주님의 영광의 그 일부가 되어 있는 오늘 하루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들인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하루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가. 그러니 나를 넘어서십시오. 나의 소원,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이렇게 회피하면 되지,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이 나를 넘어서 이 공동체에, 이 공동체를 넘어서 이 나라에, 이 나라를 넘어서 이 땅에, 이 땅을 넘어서 이 온 우주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원하나이다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청년 1부는 중에서 최고학년은 2부로 올라가시고, 2부 최고학년 중에서 최고학년은 이제 3부로 올라가시죠. 나 3부 올라가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딴 소리 하면 죽여버릴 겁니다. 나랑 친한 게 편하죠, 그쵸? 근데 그거는 자기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나와 익숙한 것, 나의 가족, 나랑 연장되어 있다는 그 범위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회복을 꿈꾸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좀 포부를 넓게 가지십시오. 3부 가도 괜찮아요. 2부 올라가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한 공동체로 주님의 큰 그림 가운데, 빛나는 주님의 그 영광이 실현되는 일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한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있고 그 일부에 속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따라 우리는 그 안에 영화로운 존재로 서고 있다는 사실, 그 현실입니다, 그 현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게 불안불안하고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담겨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계셨던, 예수가 되셔서 오셨던 그 인간의 육신이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영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 그런 실존으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거 아시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 영원의 큰 그림을 보는 자로 함께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우리 개인의 회복, 우리 인생의 회복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이 땅과 온 우주의 회복과 완성과 또 새로운 길로 여시는 그 주님의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답게 우리의 가슴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